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세례 입교식에 참석하신 아홉 분의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례 입교식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세례 입교식은 일종의 장례식이자 또한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례 입교식의 의미를 살피고 그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기독 청년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음주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는 크리스찬은 좋은 크리스찬, 또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은 나쁜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구분이 다소 순진하고 또 저차원적이기는 하지만 마시고 죽자라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런 사회에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는 술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고 이제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아버지들이 가끔 고기를 구워주면서 술잔을 한 잔 주시면서 대은아 너도 한 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며 아 저는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 이렇게 하면서 술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예수님도 소주는 안 드셨어요 이렇게 속으로 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조금 진지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입학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후배 수십 명이 모여서 이제 입학한 것을 축하하면서 사발식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조금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음침한 지하 술집에서 몇십 명이 둘러앉아서 저를 보면서 또 제 순서가 오기 전까지 다 완샷을 때리고 그 사발을 머리 위에 얹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위축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니까 술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다소 무사히 넘기고 해군 장교로 제가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처음에는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에서는 그 함장님이 신입니다. 그래서 함장님의 말씀을 아주 순종히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 장교가 들어왔다고 해서 회식이 또 잡혔습니다. 그때는 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 함장님이 또 술 따라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그 부장님께 저는 사실 그때도 교회 다니어서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또 무사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해군본부 계룡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독이라고 하는 해군 장성입니다. 해군 장성분이 주관하는 연회 자리에 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명씩 장교들을 불러서 술을 한 잔씩 따라주는 겁니다. 아,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순간 제 앞서서 상관분이 아, 쟤는 술을 안 마시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순간을 잘 넘겼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남성분들이라면 술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한두 가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만난 한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어느 순간 이후로 술 먹으라는 강요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 어떻게 그 한마디만 하면 그 누구도 술을 권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재활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누구도 자기에게 술을 권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맞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한테 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입니까? 거기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한테 누구도 술을 권하지 않고 또 그 사람도 더 이상 술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모두는 알코올보다 더한 죄 중독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한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살인 중독 등도 있지만 그보다 덜한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성형 중독, 도벽 중독, 또 음식 중독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 중독, 운동 중독, 공부 중독, 음악 중독 등과 같이 세상에서는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그 앞에 내용에 못지않은 죄의 중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중독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죄에 중독된 자와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은 모두 사망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죄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누가 죄를 권하겠으며 그 누가 그 죄를 다시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죄의 중독의 무서움과 그 허무함을 깨닫고 여기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죄 중독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세례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로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자신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전의 삶에 종말을 고하고 완전히 죽는 것이 세례의 첫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옛사랑과 옛 생명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독한 중독 증세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전 몸이 완전히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죄에 중독되어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그 모든 죄 중독 증세를 끊어내고 예전의 삶이 모두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이 세례로 인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몸은 죄에 의해 제한되고 통제받는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졸린 것을 게으름으로, 배고픈 것을 탐욕으로, 성적인 욕망을 육욕으로 악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으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와 동일한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모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기서 머무는 것입니다. 장례식 기간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장사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장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세례의식을 살펴볼 때 흐르는 물 밑으로 뛰어드는 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 물이 머리 위로 흐르는 동안 잠시 멈춰 있는 것은 장사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기와 햇빛 속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일종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 진리를 또 다른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정말로 역동적인 선포이자 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애굽을 건너 홍해가 갈라져 그 사이를 지나가 생명이 시작되는 땅인 광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세례라고 한 것입니다. 죽음의 땅을 지나서 죽음의 파도 가운데를 지날 때에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세례식은 또한 결혼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결혼 이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결혼 이후의 삶은 그 결혼 전의 삶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결혼하신 분들은 다 그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의 뜻을 기뻐하며 세상을 기뻐하도록 살았다면 이제는 그 결합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신고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거행하고 또 결혼 반지를 끼듯이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리고 또 항상 그 반지를 바라보며 결혼했음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자체가 그 결혼의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처럼 세례식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알리고 또 스스로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맞습니까? 참 믿어지지 않고 또 실감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혼하면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결혼했어도 결혼 전의 습성과 결혼 전의 삶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결혼했다라는 생각을 항상 주입하고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결혼한 사람처럼 되기 마련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예전에 연애했던 대상을 항상 생각하며 그 대상을 사모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결혼 생활일 것입니다. 예전의 연인과 헤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새롭게 결혼을 했으면 그것이 아무리 어색해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 선포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탄합니다. 남자들은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군대에서 추운 밤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먹었던 또는 행군을 오랜 기간 하고 나서 먹었던 그 컵라면 맛을 잊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맛을 구현해내기 위해 일부러 추운 곳에 가서 몇 시간 뛰어다니다가 돌아와서 컵라면을 먹으면 아, 그 맛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아, 그래 이 맛이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 컵라면을 계속해서 공급할 테니 군대 다시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사회에서 더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데 누가 그리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경험하는 실상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었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위 환상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몸의 일부를 절단했을 때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가려움이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죽였지만 아직 이 육신을 잊고 있기에 그러한 예전의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예전 것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에 죄악된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알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에게 선포된 현실을 우리는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탈북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국정원에 와서 처음 몇 달간 교육을 받는데 식사가 너무 잘 나와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찰진 밥에 고깃국에 고기 반찬을 무한정으로 그것도 배식으로 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특별히 김치에 고춧가루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뿌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며칠에는 이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 오늘이 여기 남한의 명절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며 감사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또 한 주 열흘 한 달 몇 달간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여기에 현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차려주시고 또 먹도록 즐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즐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내가 먹고 누림으로써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이구나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세례 입교식을 거치실 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교우님들 이 영생의 현실을 우리에게 누리고 또 그것을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말씀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나오실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달게 받으시고 그것을 기꺼이 이기셨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그 새로운 사람 낳을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새로워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합당한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그 모든 것을 이기시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실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고 죄에 중독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했으며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생명과 빛으로 불러주시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을 믿고 고백하여 세례 입교식의 자리에 섭니다. 아직 우리 안에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친구가 맞는지 현실감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게 되었다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도록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또한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부끄럽지만 작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환난당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례 입교식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장례식과 결혼식에 해당하는 이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실한 배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